우리가 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삶의 끝자락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번 만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인가? 성경보다 더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14절.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4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비주시는가,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조그만 마을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날 웨딩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만 거기에 대량 난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좋아야 할 자리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 그곳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그 포도주 갖다 줄 만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종식을 누가 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각각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연회장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가져다 주랍니다. 연회장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잖아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물을 가져다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닌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져다 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이 뭘 전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모였습니다. 내가 물로 보이냐? 맞습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물로 놓지 않으시고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로 이 자리에 모였든 간에 잔치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포도주로 바뀌어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물인 내 인생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랫동안 로마 캐톨릭은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길로 돌아가자고 깃발을 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 교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교회가 붙들 것은 오직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적어도 우리가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들 주님만을 따라 나섰다가 어느 순간 예수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살며시 포개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 일들을 가슴 앞에 여긴 몇몇 신앙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도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미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충만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산책길을 걷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새소리가 들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소리를 듣다 보면 새소리가 모두가 다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새도 음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새소리가 다 그렇게 좋게 들리면 않더라고요. 유독 시끄럽고 딱딱거리는 새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시면 다르게요. 자, 산속에 있는 나무가 다 크기만 크던가요?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나무 있고 작은 나무 있습니다. 자, 사슴같이 연약한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 잘 뛰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면 일단 뛰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뛰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찮다고 내가 예전에 뛰어봤는데 뛰어봐도 별 소용없더라 안 뛴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슴만 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슴을 잡아야 할 사자도 뜁니다. 사자는 왜 뛸까요? 뛰는 사슴 잡아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슴 먹을 수 있어 뛰지 않는다면 굶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는 하이에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사슴도 뛰어야 하고요. 사자도 뛰어야 합니다. 세상이 뜁니다. 교회도 뛰어야 합니다. 교회가 뛰지 않는다면 세상을 결코 다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 말입니다. 교회가 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새소리가 다 다르듯, 나무의 크기가 다르듯, 모든 것이 다 다르듯 하나님이 다름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함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름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기도와 말씀 없이 결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삶이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곳이지 사람을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첫 산책길에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뱃사공이 다루어야 하고 사람, 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말씀으로, 나와 싸울 때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이겨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십자가 지기 정말 힘듭니다. 이 잔을 마시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감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이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결정적인 순간 위기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찾을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유혹,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삶은 바로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광복 7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념주일이라 오늘 메시지도 절반은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아야 될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해방을 불과 몇 개월 앞두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시인 윤동주, 그분은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인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국도 이 청년의 죽음을 아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족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적 당시 국가적 상황에서 이런 죽음이 너무나 부지기수였고 한 젊은이의 의문의 죽음을 기억하기에는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네요. 1948년에 그분의 첫 시집이 출판되면서 그 시집을 읽은 사람들이 그분이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했는지 또 조국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집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십자가라는 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데 시란 본래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른비 예배 같이 읽자고 했는데 성경보다 더 빨리 읽어버렸습니다. 조금 천천히요.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당시 조국의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렸습니다. 그 암담한 현실에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조국이라는 그 꽃에 자기의 피를 물처럼 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조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나라, 올해가 73년이 됩니다. 그러면 되찾으면 되는 걸까요? 이제는 지키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되찾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나마 조국에 떠나서 멀리 타국에 있습니다. 타국에서 고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킬까? 신명기 8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길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이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는 36년의 아픔이지만 이스라엘은 430년입니다. 그 긴 시간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말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성경의 표현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족하다.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으로, 그 느낌으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8장 11절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안에 나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430년 동안 고생하고 얼룩진 시간, 굶주린 시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태하고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을 잊게 되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단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워져야 했기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3년이 지난 지금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날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당쟁을 일삼았고 우상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고 우리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시켰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전쟁도 아닌 곳에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 동남아에서 중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더했습니다. 종탑의 종들을 다 철거해가고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예배 전에는 일본 국기에 경례를 해야 했고 주일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젊은이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마지막 증거를 외치고 느보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느보산과 같은 유혹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광복, 빛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참 잘했기 때문에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광복, 빛을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교회마다 부흥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한들 그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저 내 공로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큰 글귀가 예루살렘에 써 있습니다. 야드바심이란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선조의 글귀입니다. 후손들이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지능이 0.4라고 합니다. 0.4가 어떤 지능인지 모르시죠? 기억력이 3초라는 겁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풀어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무는 게 물고기의 지능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언론에 가끔씩 한국인의 근성을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흥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국의 아픔을. 광복이란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빛을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국을 떠나 있는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의 삶도 바쁘지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해 보셨는지요? 사건과 사고가 질비한 이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이민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이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심에 그리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야드바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늘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 성품과 인격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국이 이제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나라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이니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